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크게 옥에 갇힌 것은 세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갇힌 걸 제외하고 그래도 몇 년씩 갇혔던 것은 세 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그 때는 BC 62년경이라고 되고요. 사도 바울이 두번저 로마에 갇혔는데, 이제 첫 번째 갈라디아 거기서 한번 갇혔고, 가이사랴에서 한번 갇혔고요. 그죠? 가이사랴에서 갇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로마의 감옥에 두 번을 갇혔습니다. 그때 로마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적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초대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막 넘어갔지만 아직 구약과 그다음에 신약의 상관관계, 즉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한 신학적 어떤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해졌던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도 흩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로마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 유대인,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유대인 및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화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볼수 있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그 당시가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에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 모든 성도들을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실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적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과 실망과 눈물을 줄 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본문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는데 그 접속 부사는 그 3장 앞에서 내용이 연결된다 그런 얘기죠.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장의 끝에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갇힌 자 된 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갇힌 자 된 나라는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고 4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전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주의 갇힌 자 된 나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클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타의에 의해서 갇혔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큰 구원을 깨달은 내가 자원해서 주의 일에 갇혔다 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타인에 의해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청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허락하신 그 부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고 죄악 속에서 생각하고 죄악 속에서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거저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바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간지자 된나 바울은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계속해서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이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다음 5절이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1장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리고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그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몸에 구속이 될 때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자가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죠. 구약시대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세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보니까요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 8장 14절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까 기도하신 분에도 나왔지만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양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딱세 사람인 것처럼 세 사람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한 것도 없이 우리는 선민도 그전에 유대인들처럼 선민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합당하게 걷는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세상 다른 교회하고, 이 구원이 확실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라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거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여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필요하다. 덕목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겸손이 나옵니다. 먼저 겸손.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은 걸 겸손이라고 하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어원을 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은 낮고 천한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 이 신약 시대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당시 세계는 많은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자기 주인을 대할 때그 종의 태도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늘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이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겸손의 모범이 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즉 겸손을 통해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이나 그 다음에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논쟁을 일으키고 겸손은 사랑과 화평을 회복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덕목으로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온유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얘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서부 영화를 많이 보셨죠, 옛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이렇게 잡아서 길을 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처음에 길을 들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올라타면 그걸 떨어뜨리려고 막, 뭐, 온 힘을 다해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길들여지면 힘도 좋고, 그죠? 절제를 알죠. 주인이 말재축을 치는 데 따라서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고, 그렇죠? 뛰어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것을 쓸때 쓰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온유한 겁니다. 나는 강하지만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것을 아무 때나 나타내는 게 아니고 강한 것이 필요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강한 것을 가급적 절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가 왕성을 해서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런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십계명 도 둘판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걸 내던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왕성한 사람 보고 성경은 온유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아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으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어떤 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보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그걸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쉽게 분노를 터뜨려서 사람들과 맞다뜨려 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모함을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함을 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화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실수를 참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욥이죠, 욥. 그죠? 욥도 오래 참고 그다음에 다윗도 굉장히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니까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당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고 참아서 이 참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굉장히 요긴하게 쓰시고 또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앞에 사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렇게 돼 있어.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요즘 세상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유명한 것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지금 읽은 이 네절 성경 말씀에서 참으라는 얘기가 몇번 나옵니까? 여기 참으라는 얘기가 세 번이 나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참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덕목 세 가지, 오래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화평에 매는 띠로 그랬죠. 화평에 매는 띠가 뭡니까? 화평에 매는 띠, 화평을 이루는 띠죠. 그죠? 화평을 이루는 띠, 화평에 매는 띠, 화평을 이루는 띠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굉장히 제가 많이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여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겸손함과, 그죠?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띠도 이 사랑의 띠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를 띠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성도들 사후간의 일치와 화합, 일치와 연합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열심히 지킨다고 우리가 열심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약하죠.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통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늘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심차게 일하셔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이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됨의 교회의 하나 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 됨의 원리.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삼위일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1장 4절을 읽었는데요. 그 1장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불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 그러는데, 한 몸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이죠. 그죠? 즉, 우주적인 영적교회. 우주적인 영적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성령이 있습니다. 한 성령.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에도 보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빵이고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의 교파가 굉장히 여럿이고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은 그 교회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침례도 하나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한 필요를 느꼈으니.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단한번 전달된 믿음. 이런 말이 나와요. 단한번 전달된 믿음.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이것은, 거기 앞에 보면 공통의 구원이라는 말 나오죠. 공통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을 때, 그 믿음은 공통의 믿음입니다. 감리교인이 다르고, 장로교인이 다르고 침례교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공통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되는 그 믿음입니다.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죠. 한 번으로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믿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한그 믿음, 그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고, 교회에 따라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공통으로 주어진, 공통의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칼빈이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찰스 스펄전이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 그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그 믿음은 영원히, 영원히 보장되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구원에 관한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영원히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믿음이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한 주와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그 감리교 창시자로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가보면 그 요한 웨슬레가 앉았던 의자가 이렇게 파였다는 걸 이렇게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요한 웨슬레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여기에 저와 같이 감리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명부를 이렇게 팍 들썩거리더니 한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리교인으로 천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로교인으로서 여기에 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또 명부를 들썩거리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제, 내가 이제까지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걸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종교 개혁 운동한 것을,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또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아서 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껄껄 웃으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어느 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 너무나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내 모든 영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사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 그 날이 하루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기 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한 믿음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일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설교 많이 나와 있죠. 우리 교회 설교도 보시고 하시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그 날, 하루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여러분은 단한번 전달된 믿음, 즉, 한 번으로 영원히,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된그 값없이 주신 영원한 속죄, 그것을 얻으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분은 다 같이, 여기에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한 몸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침례,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행히도 저는 이제 이 교회 온지 1년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와서 이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성경을 참 지켜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킹 제임스 성경 흠정령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성경, 좀 좋은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침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침례가 정말 성경적인 침례 아닙니까?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침례의 의미인데, 그걸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세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침례의 본래 뜻에서 좀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옛날에 카타곰의 순교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카타곰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를 받지 못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물로 대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본래 참 침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른 침례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늘 우리의 그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죠. 찾아보니까 올해 약 4만 8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5만 개 정도였었는데 줄어들어서 이제 4만 8천 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4만 8천 개 교회 중에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본래 주신 의도대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숫자가 적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바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모든 곳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때도 다 각자 다르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그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 여기 지금 세 분을 다 설명했는데 그 세 분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분, 모든 곳에 두루 계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금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 너희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관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 동시에 교회 속에서 함께 거하시며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말고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그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유언적인 기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각자 스스로 돌이켜봅시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살펴본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하나됨의 덕목으로 삼으시고 화평에 매는 띠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